믿습니다. 새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12년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작년과는 또 다르게 올해는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어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야 때가 다 되었으니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저러한 기적까지도 보여주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정을 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거절하면서 했던 말씀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죠. 이것이 모세의 겸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함께 보낼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끌어왔던 모세와의 실랑이를 끝을 내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모세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어서 가라 모세야 나를 위해서 가다오 부탁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받아서 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모세를 가게 만드셔서 이제 그 첫 걸음을 뛰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을 빌어주면서 내 딸과 그리고 손주들 잘 데리고 왔다가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라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환송을 받으면서 첫 번째 그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치 2012년 1월 첫째 주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모세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렁뚱땅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2012년을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부분은 분명히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 사건들은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면서 기록된 사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읽으면서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명을 맡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실패자였습니다. 아니 그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일순간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비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40년 전에는 그래도 비전이 있어서 일어섰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을 대하면서 그는 비전이 없이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아기도 낳게 되어졌고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기를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이름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루하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죠.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옥에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에 오랜 아픔이었던 그 영혼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이 한 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도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2012년 하루하루는 오늘도 첫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해주신 너무나 귀한 하루하루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의 입과 내가 늘 함께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면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꼭 쥐고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도 준비가 되어졌고 그리고 상황도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가도 너를 방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모세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시포라 그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의 아내 시포라와 두 아들을 다시금 장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혼자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온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눈을 씻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나셨는데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던 모세가 하나하나 질문 던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던 그 친절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행동만 취한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했던 다급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상황이 대단히 두렵고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겼으면은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그 출발 지역에서 그 첫 출발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쓰여져 있는 만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다 할 때 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이 단어만 보아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도 만나다 그러죠. 그리고 원수를 만나도 그냥 만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게 되면은 카라와 그리고 파가시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게 어감이 좋습니까? 카라가 좋습니까? 아니면 파가시가 좋습니까?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요. 어감이 좋은 것은 전부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은 다 이 어감이요. 다 좋습니다. 샬롬도 참 좋죠. 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도 참 좋죠. 뭐 다니엘, 엘리야, 모든 것 다 참 좋습니다. 사탄이 타락을 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루시엘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루시엘. 어감이 좋죠. 그러나 그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시엘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루시퍼 그러죠. 루시엘이 어감이 좋습니까? 루시퍼가 어감이 좋습니까? 그래도 루시퍼가 좋습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어감이 좋은 단어들은 좋은 뜻을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밀하고 따뜻한 만남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할 때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가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만날 때에,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만날 때에, 어떠한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파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만나실 때에 이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파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분노하면서 만나신 것입니다. 만나러 오실 때부터 모세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어떤 요소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십보라가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돌칼을 취해서 갑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져놓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죠.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난 편이로다. 그러면서 그걸 잘라서 던집니다. 십보라의 그 말 속에는 보게 되면요, 참 그 절망감이 들어있고 그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그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두십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을 앞두고 떠나는 이 모세를 격려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진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생후 8일이 지난, 훨씬 지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방인인 이 부인 십보라가 반대를 아마 강력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지 않아도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이 다투거나 아니면은 큰 소리로 싸우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이겨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이 십보라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또는 아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좀 하면 어떻겠냐고 특별히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반대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것을 요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하자 그러면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아마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또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려고 할 때 그때에 반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내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모세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할례는 산의 아이의 생식기 끝부분을 덮고 있는 그 포피를 생후 8일째에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저 살덩이를 조금 떼어내는 의식에 불과했겠죠. 요즘에 우리들에게는 그냥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목숨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함이는 유익하고 하지 않으면 약간의 손해가 오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서 그의 모든 것을 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은 그곳은 적지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생명을 걸고 점령을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요 경계를 해야 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할례를 행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어떠한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사명을 행하기 전에 다 끊쳐져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기 전에 모세와 그의 자녀들은 다 끊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할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 9절 말씀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이 육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징을 가지고 있는 자보다도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다. 즉 우리의 영혼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반드시 칼을 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잘라내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향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할례를 해야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 우리의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그가 할례를 받았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그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할례는 살찜을 떼어내는 것이죠. 피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칼을 가지고 반드시 피가 날 정도로 잘라내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왜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이것을 떼어내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쳐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곧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으면은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끊어버려야 될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할례는요, 칼질입니다. 칼을 가지고 자르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쳐내지 못하면 우리의 사명은 일그러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더 우선인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 3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 중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래서 실제로 눈을 뺀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죄악을 범한다고 해서 이 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도 빼고 손도 자르고 이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가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아, 이거 비유구나. 이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비유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곧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잘라내라고 그랬죠. 칼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 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씀은요, 이 옷이 두루마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외투, 맨 바깥쪽에 있는 옷이 두루마기였는데요.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러셨죠.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칼을 가지고 잘라서 버려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취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고 그러죠. 저분은 분명히 와야 되는데 왜 못 왔을까? 왜 못 왔을까?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까지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그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너무 당황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냐 하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너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준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늘 짓고 있는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이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한번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의 자녀라면은 왕의 자녀답게 예, 왕의 자녀라면은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매일매일 씻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에게서 끊쳐질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정작 쓰시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그러한 종류의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서서 말씀을 외쳤던 적이 있죠. 무엇이라 말씀을 외쳤냐면은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떤 회개입니까? 어떤 회개이냐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세례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들에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었던 것 있으면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 했던 말씀은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강탈을 하지 말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희들이 만약에 강탈한 것 있다면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 있다면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룩을 말합니다. 칼로 잘라서 떼어내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잘라내어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축복의 말씀을 연초인데 이 2012년 1월 첫째 주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을 막 전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길을 사로잡는 말씀이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연이어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 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죽이려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2012년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늘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12년도를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12년도는 2011년도와는 또 다르게 아마 더 큰 어려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구상에 일어났던 지진은요, 2000회 아니면 3000회 정도가 다였습니다. 1년 동안 다 합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2011년도에는 일어났던 지진의 횟수가 8000번이 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일어날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숫자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그럼 작년에 그러한 숫자가 있었다면 올해는요, 8000번보다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전쟁도 작년보다도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올해는요,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식 속에 늘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70년, 80년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부흥에만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부흥회를 갈 때마다 회개했었습니다. 갈 때마다 이전에 지었던 죄악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때의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에 가게 되면요, 늘 일단 성도를 웃겨야 됩니다. 예, 저한테도 지금 웃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여서 오늘 2012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